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을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마음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이렇다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일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 능하신 왕이시로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일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24편도 후반부가 찬양으로 좀 유명한 시죠. 시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간단하게 24편 좀 간단하게 바라보면 맨 첫 줄에서 시작하기엔 땅과 거기에 충만한 세계 모든 가운데 있는 다 여호와의 것이다. 세계가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얘기로 시작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터 위에 무엇인가를 세워놓으셨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설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3단으로 갑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세상을 세워놓으셨다. 그럼 누가 거기에 설 것이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앞에 두 가지가 전제돼야 세 번째에 대한 기대나 위치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까지 시편 22편까지 22편에서 얘기했던 가장 기본적으로 흔들렸던 부분들, 이렇게 가장 우리 24편 자체로만 읽으면 이런 교훈시들은 느낌이 확안 와요. 그렇죠? 느낌이 안 오는데 전체 흐름 속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앞에 이미 정말 힘들고 공고하고 하나님이 내 속옷이 팔려나갔고 내가 내 혀가 말랐고 막 이런 것들 다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완전한 공고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완전한 공고한 상태에서 주를 소원함을 갖잖아요. 그 주를 소원함을 갖는 데서 이 사람이 갖게 되는 기본적인 고백이 뭐예요? 그래도 세상은 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다 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힘들어지냐면, 너무 설교적인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게 돼야지 후반부가 되는 건데 사실 연결되는 거고요. 우리가 언제 힘들어지냐면 세계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운용하신다라는 거에 대한, 그쵸? 물론 이제 욕기적인 세계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계 자체가 사단의 자기중심성의 이 응전의 역사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전은 세계 자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운용하신다라는 기본적인 믿음. 그래서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서는가 서지 않는가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자기인식이 있을 때이세 번째 구절이 이제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에 이 앞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전제가 되면 중요한 게 뭐가 돼요? 그럼 누가 거기에 속할 수 있느냐? 그 스트림에 속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세상을 세우고 계시면 그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 그 세상의 스트림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이슈가 생기게 되고 그 이슈가 생길 때 어떻게 대답하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헛다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렇죠? 세 가지를 얘기하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이 헛다한 데 두지 않고. 근데 약간 거꾸로죠. 뭐가 먼저예요? 뜻이 먼저죠. 그렇죠? 허탄하지 않은 뜻, 뭐 바른 방향의 뜻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뜻이 바로 생겨서 그 뜻에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이 사실 뭐예요? 그래서 손이 깨끗한 거죠. 그쵸? 뜻, 내가 하는 기준, 의죠. 허탄한 잘못된 불의가 아니라 바른 의가 세워져 있고, 그 의에 따라서 내 마음이 완전히 동감돼 있고 청결해져 있고, 그래서 그것대로 손 행동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진리가 체화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진리가 체화되어 있는 사람이 그 스트림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세계관, 다시 해봅시다. 집중이 좀덜 되는 것 같은데, 이제까지 세계관은 어떤 구도였어요? 세상 왜이 모양이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약간 이런 구도에서 시편 전반부가 시작되잖아요. 세상은 왜이 모양이야?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세요. 라는 이런 소극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은 계셔요. 그러니까 저를 도우십시오.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액센트 자체가 약간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나오면서 지금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고 있는 흐름이 분명히 있어. 하나님은 세상의 근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뭔가 세우고 계셔. 근데 그 세우고 있는 곳에 내가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 끼느냐 끼지 못하느냐의 문제. 그럼 누가 그 스트림에 낄수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내 마음속에 담아서 그것들로 내 마음 전체가 설득되어지고 그것이 내 행동으로 나오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스트림 속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뭐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복을 받고 의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복이란 건 뭐라고 표현했어요? 팔복에서 얘기했죠, 많이. 그리고 이미 시편 1편에도 얘기했고, 복은 어떤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어떤 류의 인간, 그 인간이라는 시츄에이션이 아니라 어떤 인간,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기준을 얻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찾는 족속이여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찾는 족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완전히 소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그 세상에 세우고 계신다 라는 막연함에서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해주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한 자가 되면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세워나가시는 그것이 나한테 내면화되는데, 그 내면화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의와 존재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개념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칠판이 없어 좀 부족한데. 그래서 사실 A-B-C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뭐 써도 나는 그 그림 같은 거 그리잖아. 그냥 별 의미 없잖아요. 포인트만 봐요. A-B-C. 그러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세계에 가는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하고 1절과 6절이 연결되는 거고. 오케이? 2절. 여호와께서 그 터와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바다를 혼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혼란스럽고 이게 뭐 무너져 나가고 이런 혼돈 위에 뭘 터를 세우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 세우셨다. 그러니까 그 터에 맞는 복의 사람, 의의 사람이 되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뜻을 허탄에 두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세 절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던 얘기들의 일이 되게, 이제까지는 시츄에이션 속에서 얘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동감이 빨라요. 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십니까? 이 모양입니다. 내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대적들이 몰려옵니다. 내가 이제 기가 납니다. 뭐, 이렇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자 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이런 시츄에이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용이 쉽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런 교훈시들은 약간 공중에 뜨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전제돼서 소화돼서 이리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준이 생겨서 다시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결됐다고 생각하셔야지 이 시들을 좀 감동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유명한 구절은 이거겠죠. 가운데 있는 구절. 손을 깨끗하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맨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뜻이 바로돼 있어야 되는 거죠. 뜻. 그쵸? 내 뜻, 방향이란 표현이 더 맞겠죠? 내 방향이 바르게 되는 게 제일 먼저겠죠, 그쵸? 방향 먼저 개선을 하셔야 되죠. 뜻이 허탕하게 들어가면, 내가 뭐, 일반적인 전형적인 표현으로는 안정적인 삶과 편안한 삶과 성공적인 삶과 어떤 욕심의 것들로 뜻이 허탄해지면, 그다음부터는 도미노인 거예요, 사실, 그쵸? 그다음부터는 도미노인 거고, 뜻이 허탄하지 않으면, 내가 방향은 내가 할 수 있잖아, 그치, 사람이. 내 뜻이 허탄하지 않으면, 그럼 그 다음부터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손이 깨끗한 건 이제 따라오는 부분이고, 뜻이 선명하면 마음이 청결해지고 손이 깨끗해지고, 그럼 여호와의 의와 복을 얻고, 그래서 여호와에 소속된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가 세우신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포인트를 네가 지켜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뜻을 허탄해 주지 않는 거라고 이걸 들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선언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게 문드라 머리 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드라 머리 들어라 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우리한테 잘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느낌이 확 안 와요. 근데 상상력으로 문들이 엎어져 있고 문들이 닫혀낸 상태에서 문이 상대를 들어오게끔, 상대방이 문이 들어오게끔 문을 열으라는 뜻이죠. 그렇죠? 머리를 든다는 게 문을 열으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들아 머리 들어나 영원한 문들아 해서 영광의 날이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시적인 어떤 선언적인 건 네 문을 열어라, 문들아 머리를 열어야 된다, 영원한 왕이 들어가셔야 된다, 그 왕이 여호와시다, 이런 선언이 이제 후렴구처럼 찬양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요 가사만 많이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는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뜻을 허탄하게 두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바른 뜻을 두는 것들에 대한 얘기죠. 전체 흐름을 이해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그럼 이제 뭐 하라는 거야? 이제 문을 열어. 받아들여. 그쪽으로 뜻을 둬.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야? 나다다 딸려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것이고, 들어가신다. 우리 속에 들어오실 것이고,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내 내적인 변화, 내 환경, 내 내적인 변화, 존재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 그리고 세상의 변화까지 내가 이제 포함해서 겪는다라는 어떤 전체적으로 이제 교리적으로 좀 정리해 주는 시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디테일하게 내가 왜 시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 시츄에이션의 시에서는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 버려요. 그쵸? 그쵸? 시편 22편에서 반전이잖아요.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갑자기 내가 그래서 소망을 보는 것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시 전체의 정서라고 그랬어요.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분노가 있고, 그쵸? 저주의 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애가, 슬픔의 시들이 있고, 거기서 인정의 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쵸? 분노하고 슬퍼하다가 인정이 반전이 돼서 간구의 시가 되고, 감사의 시가 되고, 찬양의 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인정의 부분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상황을 보면 이렇게 내가 슬퍼하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내 스스로가 답답하고 환경이 답답한데 이 답답함 속에서 내가 그래도 다시 한번 감사나 간구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 역전의 발판이 되는 건 인정. 그래서 팩트는 이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팩트는 이렇다라고 얘기해 준 시가 바로 이런 교훈시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훈시만 딱 띄어서 해석하면 너무 이렇게 공중에 뜬 시처럼 느껴지고 어떤 면에서 잠언적으로 다가오지만 내가 여섯 단계의 흐름의 속에서 내가 생각할 때 교훈시가 참된 가치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고. 그렇죠? 내가 이게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어렵고 짜증나고 이렇게 되더라도 아 그래 내가 그래도 뜨뜻한데 두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면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거기에 설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여기서 만든 이 땅에서 만든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내가 설 수 있을 거야 라는 인정 속에서 내가 그게 가능해지는. 그렇기 때문에 교훈시들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5편 가죠. 오늘 되게 제일 중요한 시는 25편인 것 같아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주로 우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여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계를 부르지 못하게 하시고 주가 바라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까닭없이 속이는 자를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1, 2, 3절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찾습니다 라는 얘기들 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바랍니다 라는 얘기들 하고 있고요. 4, 5, 6절을 보면요. 4, 5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를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토록 주를 기다립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내가 여호와를 찾는 거, 여호와를 바라는 게 뭐에 대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 5절을 보면 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자가 저렇게 스피커로 나오네. 미안해요.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은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6절 7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시의 독특성이에요. 갑자기 보통에 없었던 나의 죄됨에 대한 고백들이 나오죠. 어떤 하나님을 구함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가장 중심을 얘기하기 전에 밑으로 좀 일단 가보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예요? 16절부터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일단은 뭐에 힘들어요? 정서적으로 힘들죠. 외롭고 괴롭대요. 외로운 건 정서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으니 나의 고난에서 이끄소서. 외롭고 괴롭고 관계적으로 힘들고요. 상황적으로 어려운가 봐요. 근심이 많아요. 그 근심이 많은 거에 내면 상황적 어려움의 내적 표현이라면 두 번 그 다음엔 외적 표현이죠. 나의 공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렇죠? 근심이 많고 공고와 환란이 있으니까 근심이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19절에 내 원수를 벗어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합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에서 외로움 블랭크의 문제가 아니라 적대감의 문제죠. 그렇죠? 아니 대적들도 있는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 상황은 어때요? 이 사람 상황은 외롭고 괴롭고 원수가 있고 그러니까 관계적으로도 진짜 날 도와줄 사람은 없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없고 날 못살게 하는 사람만 많고 상황적으로도 환란과 공고가 공고와 환란이 너무 많아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이게 이 사람의 상황이에요. 그쵸? 이런 상황인 걸 갖고 출발해 봅시다. 이런 사람은 이런 상황이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이어서 이런 상황이 때문에 1절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봅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 내면 관계 상황이 다 엉망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찾아요. 근데 내가 주를 찾는 데 있어서 뭘 구하는 거예요?
나약한 사람들, 시편의 정서가 없는 사람들, 여기서 그냥 시츄에이션의 변화, 감정의 회복, 이런 식으로 그냥 결론으로 치달아 버리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뭐다? 주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쵸? 주님께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께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떤 생각으로 가야 되는지, 주님께 나를 인도하시는 게, 주님께 나를 교훈하시는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해요. 그쵸? 찾는 것도 되게 잘하는 거죠. 이 시츄에이션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제일 문제니까. 찾는 것도 되게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찾음 중에서 단순한 찾음, 하나님 어떻게든 좀 해보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시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얼굴을 구한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이 부분이 잘 이해해야 되는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깔끔하게 상황과 여건과 태도, 저 사람들이 문제고 이 상황이 문제인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잘못이라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기했죠. 애가 저주의 시에서 애가로 넘어오는 거에 있어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라는 저주를 하다가 애가로 넘어오는 게 있어서 세상이 이 모양이어서 내가 힘들다와 함께 나도 이 모양인 세상이 일부러 세상을 닮아있다라는 부분이 나 애가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나는 진짜 괜찮고 쟤들의 문제이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지 나에게 알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심플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죄된 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쵸? 죄인들을 멸하소서라고 깔끔하게 얘기하기에 죄된 나라는 게 내가 근데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약간 이 수준이잖아. 그치?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젊은 날에 내 허물, 내가 전에 잘못했던 거, 그쵸? 가 있고 지금 당장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도 그닥 하나님을 잘 분별하거나 깨닫거나 알아듣기에 어려운 내 부족이 있겠죠. 그쵸? 이게 이 사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예요?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함으로 하옵소서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구하는 게 뭐냐면 나를 기억하시는데 내가 해놓은 일들의 팩트대로 나를 기억하시지 말고 나를 바라보시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가를 기준으로 나를 바라봐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인자하심을 구한다는 게 하나님이 딱 냉정하게 야 내가 너를 지도하려고 하면 내가 너를 가르치려고 하면 사실 네가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고 네가 이걸 알아먹지도 못하고 네가 이딴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뭐 네가 많아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걸 얘기할 필요도 없고 네가 얘기해봐야 못 알아먹을 거고 네가 잘못한 부분이 더 많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그 젊은 나의 나의 죄대로 내 팩트를 보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렇죠? 하나님 나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인자하다는 게 지금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의 호의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나를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제에선 여기가 그 포인트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을 구하는 법. 이 시제에서 가장 중심적이게 돼요. 후반부에도 다시 나타나는 그 다음에도 나타나는 게 내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셔서 그의 도를 죄인들에게 교훈하신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의 죄를 의인들에게 교훈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하시고 정직하셔서 죄인들에게 교훈하세요. 죄인들에게 교훈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이란 건 뭐예요? 잘못된 사람을 하나님 당신은 잘못된 사람을 책망하는 데 액센트가 가 있지 않고 잘못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액센트가 가 있는 분이시잖아요. 라고 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온유한 자를 정직으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를 그도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사하소서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사하심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사하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나 죄인 하나님은 의인들을 가르치. 얘는 가르칠만하다. 얘는 착하다. 얘는 똑똑하다. 얘는 의롭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들을 가르쳐서 변화시키고 하시는 인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대하시는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뭐만 있으면 돼요?
온유한 마음만 있으면 돼. 온유한 마음이 뭐라는 거야?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 폐쇄적인 자기 폐쇄성을 갖고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얘기해주면 듣고자 하는 부드러운 태도, 그쵸? 그 온유한 마음만 나에게 있으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사실 표현하면 하나님 내 죄를 사하소서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쵸? 내 많은 죄를 사하소서. 사람이 처음에는 뭐 요즘엔 잘못한 거 없고 옛날에 잘못한 것처럼 젊은 나의 죄와 허물 막 이러더니 뭐예요? 나의 죄악의 크오니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얘기하죠, 그쵸? 옛날에 잘못 때 잠깐 잘못한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문제가 많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교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 교조적인 표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죄악을 사하십니까?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오케이,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주의 이름을 말면 내 죄가 사해진다는 건 이런 정서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고 하나님, 내가 인생, 내 인생이 엉망이잖아, 지금. 근심, 환란, 공고, 외로움, 원수. 이쯤이면 풀패키지잖아요. 힘들단 말이야. 내가 힘들어서 계속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때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려고 하니까. 그 문제 중에 절반은 뭐가 문제인 거야? 내가 문제인 거죠. 그쵸? 내가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 내가 문제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죄책감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기도가 끝나는 거고, 그렇죠? 내가 그렇게까지 문제라고 해야 돼? 꼭 나만 문제야? 라고 완고함으로 가면 거기서 기도가 끝나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은 그 상황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의지는 죄인들을 가르치시는 의지, 문제가 많은 사람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엄격하게 얘기하시면 내가 문제가 많고 욕만 먹을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그 의지와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의로 나를 보신다면 지금의 나를 가르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지금 배울 만한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가르치고 싶으시죠? 나를 회복시키고 싶으시죠? 그 마음으로 저를 좀 찾아와 주세요 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나의 큰 죄악을 사하소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할게요. 그럼 이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결과는 다 퉁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진짜 그지같이 살았지만 죽은 데 그래도 좋은 데 가야 돼요?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 그렇죠? 이 사람이 원하는 위시는 뭐예요? 그런 상황적인 무책임이나 내가 했던 잘못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나 내가 함부로 살았어도 좋은 일만 벌어지길 바란다는 것이나 그런 일단 기괴한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었으나 여전히 주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을 것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로 얘기하는 게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사함받은 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내가 사함을 받아서 사함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성경에 잘 안 나오는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고 자손은 땅을 상속한다는 게 무슨 진짜 내 아들이 잘 되고 이런 데 개념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지속성에 대한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 자손이 망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일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침내 잘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손이 땅을 상속한다는 것은 이거 지금은 안 되는 일이나 이것이 마침내 되는 일이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이게 꼭 아들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평온히 살고 이것이 온전하게 지속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고 그의 언약이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그래서 무슨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쵸? 나는 굉장히 관계적인 흐름에서의 구원관을 제시해주는 시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아까는 막연했죠? 아까는 하나님은 그런 인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인자하심을 따라 날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 사람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쵸? 그리고 고백하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굉장히 교제적인 표현이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죄에 있었던 나를 문제에 있었던 나를 먼저 이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친밀하심이 그들 가운데 보여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게 기독교적 구원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교조적으로, 법적으로 다가가면서 훼손됐던 이야기들이 사실 시편을 통해서 회복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구절로 따져서 그 이름은 뭐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렇죠? 굉장히 법조문처럼 기계적으로 들어가서 사실 원래의 원의들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흐름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도 그게 다가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이런 내적인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경외라는 단어도 사실 어떤 걸 경외라고 해요? 이런 내적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경외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경외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외함의 단어의 오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내가 내적으로 굉장히 청결한 상태, 행동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상태, 내가 어떤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온전히 갖고 있는, 완전히 갖고 있는 상태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상상을 많이 하는데, 경외함의 뿌리는 이런 마음의 태도. 내가 어렵고 내 자신도 죄 가운데 있으나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그 하나님은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나가실 걸 기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경외함이라고 하죠. 그렇죠? 경외라는 게 뭐예요? 그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인정하시는 그의 위대함은 뭡니까? 그는 위대하셔서, 그 위대하심이 뭐예요? 그는 위대하셔서 죄인들인 우리에게도 가르치심을 아니냐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라는 그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그 경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이 오해를 버리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도덕성, 어떤 종교생활, 어떤 내적인 성숙, 이 어떤 과정들을 다 겪은 다음에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경외는 그 뒷부분에 가는 게 아니라 경외는 이 앞부분에 와 있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으로 죄인이지만, 여전히 큰 죄인이지만 경외하는 것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경외가 믿음이고, 이 경외가 여호와 이름을 알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렇죠? 이 경외가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는 단어들이나 경외라는 단어들이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신 주를 보는 것, 주의 인자하심을 날 기억해달라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도하시는데 꼭 샘플링 하실 수 있는 기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25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데, 원래 내가 좋아하는 시는 길게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되게 좋아하는 시인데, 우리가 상황과, 우리는 이렇게 다른 시에서 거리감이 느껴지는 건 26편 첫절만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뒷절은 더 심해요. 나의 완전함을 따라,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나의 완전함을 따라 구원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구절의 완전함에 대한 의미도 재해석을 조금 있다 하겠지만, 일단 딱 읽을 때 26편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 그룹 꾸려서, 하나님 저 완전한 거 아시죠? 저 같은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서 은혜와 승리를 경험해야 주의 이름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는 좀 이게 어렵잖아 아직. 때때로 우리가 이래야겠지만, 그거 조금 힘들고, 25편에 내가 세상에서 어려워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보자고 기도를 시작했더니 이게 도움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의 문제여서 인도안을 받자라고 하고, 근데 인도안을 받고 싶은데 인도안을 받으려고 하니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된 의지들,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안을 따라서 가려면 이제 내가 알아먹고 들어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편하게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기대되고 뭐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놀고 싶고 막 이런 복잡한 이런 내 죄성을 보잖아요. 그 죄성을 살았던 삶도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막힌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막히지 않고, 내가 거기서 죄책이나 완고로 가지 않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거, 이 경외. 내가 여전히 한심하죠, 주님. 하지만 하나님 이런 걸 바꾸시는 것을 즐기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분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를 죄인들을 교훈하신다. 의인들을 교훈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교훈하실 수 있는 능력의 도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가르치고 변화시키신 거잖아요, 주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인자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 의에 의지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때 죄책으로 가버리죠. 좀 착한 사람들은 죄책으로 가. 아, 죄책. 아, 내가 이럴 기도를 하는데 도와달라고 기도할 응? 주제가 안 되는구나. 내가 엉망이구나. 죄송하다 진짜. 아니면 거기서 좀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실수가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똑바로 좀 살고 와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똑바로 살았지. 안 그래도 어려워서 기도를 시작했을 텐데. 그때부터 이제 진짜 힘들어지는 아니면 완고하게 되는 거고. 근데 자꾸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경외함, 하나님 인자하심을 의지함,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받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죄사함, 그렇죠? 이게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받는 죄사함이잖아요. 이게 이미 시편에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얘기하시죠. 이게 그래요, 예수님 믿어요. 내가 역사적인 예수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래, 예수를 믿어요. 믿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믿어요.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럼 당신 구원받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에서 이미 이렇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얘기한 것도 무슨 뜻이겠어요? 나를 예수의 십자가야말로 주의 인자하심의 클라이막스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도 시편은 그래도 이러고 있는데 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도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을 정도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그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이죠. 아까 얘기했던 나는 죄여서 어쩔 바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소망을 갖는 그게 이게 주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난 예수 믿었어. 뭐 나 구원 받아. 막 이런 건 약간 애매한 거 이건. 약간 상태가 애매한 거 걔는. 그건 아 얘가 말하는 의미는 뭘까? 자꾸 우리랑 똑같은 단어를 써서 똑같은 종교처럼 보이는데 그 의미는 뭘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정의가 완전 다르잖아. 여기서 쓰는 그 정의랑 주의 이름을 믿는다는 정의랑 여기서 쓰는 주의를 믿는다는 정의랑 완전 달라요. 개와 고양이의 싸움이라고 꼬리를 들면 이게 반가워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가 반대란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 선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는 것,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인자하심에 대한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소화해내신다면 아까 뒷부분에 얘기한 이 사람들만 어려워요. 그렇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 뒤편 시들을 보시면 앞편 시들이랑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게 이제 액센트가 다르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액센트가 다른 사소한 포인트를 뭘로 볼 수 있냐면요. 아, 시편 3편에서 13편 이쪽 시들은요. 이 뒷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어려운 얘기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하나님 나 겁나 힘들어요. 어디 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죠?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요 얘기가 뒤에 가 있어요. 뒤에 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계시죠? 믿을게요. 바꿔주세요. 라고 액센트가 계속 상황에 가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상황은 그냥 따라오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면 더하시는 결과물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액센트가 돼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구해요. 근데 제가 죄인인 게 문제네요. 하나님 인자하심을 따라 구해요. 이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친밀하게 하세요. 나에게 친밀하게 해주세요. 내가 경외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내 이런 일 어려운 것도 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단지 배치적인 순서가 다른 거지만 그 배치적인 순서의 차이에서도 약간 고백적인 의미가 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3편의 시가 수준이 낮고 여기가 수준이 높아졌다는 뜻은 아니지만 흐름 속에서 이런 흐름들도 존재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5편 나중에도 한번 신약의 구원자를 이해하시는 게 이제 기반이 되는 시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6편 난 나의 완전함에 행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하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시면 내 목전에 있고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고 허망한 사람 같지 않고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지 않고 행악한 자의 집회에도 미워하고 내 손이 무죄하고 감사의 소리로 모든 일을 다니고 있고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시고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제 내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럼 26편 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쭉 보이시죠? 여기서 26편에서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단어는 이제 완전함이라는 단어겠죠.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이제 완전함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버려야 돼요. 여기에서 완전함이 어떤 완전함이에요? 행위적인 완전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쵸? 이 사람은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한다 라고 하는데, 난 완전하다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완전함은. 우리는 이 완전함이 어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냐, 도덕적으로 탁월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흐름이 전혀 아니에요. 앞시, 그 앞, 그 뒤,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를 나의 완전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허망하고 허탄한 사람들, 사악하고 간사한 사람들에 두지 않고 내 방향이 어디에 가 있어요? 나는 내게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을 사랑하오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의 뭐예요? 완전함이에요. 그렇죠? 나는 여기서 안 흔들려. 내가 왜 안 완전하다고 하면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 여기서 계신 집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공동체성, 교회성을 얘기합니다. 그치? 교회적 공동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향적 세계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서로 아끼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집, 그런 가족, 그런 교회, 그런 세상이 뭐예요?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 그곳에 멤버로서 살아가는 게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인정되고 세상에 비추어지고 세상에 구현되는 것이 이 사람의 뭐예요? 항상 인생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가장 깊이에 대한 부분이지 삶의 가장 현상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심장에 대한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지 피부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에 내가 죄촉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완전함을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백옥 같은 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흠도 티도 없다 뭐 이런 식의. 근데 이 사람은 그 완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끊임없이 뛰는 심장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죠? 나는 항상 내가 힘들 때도 있었고 공부할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가 있었고 치일 때도 있고 이렇지만 내 방향은 항상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을 사랑하고, 이게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의 방향으로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내 중심을 기억해 주셔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억해 주셔서 이 치이는 상황 속에서도 간사들인 자들이 잘나가고 행악한 자들이 풍요롭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방향에 있는 나를 기억하셔서 이 완전한 이 방향이 나에게 어떻게 구현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내게 구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구현되고 하나님의 삶이 내게 구현되고, 그쵸? 그것을 구하는 것. 내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상황이 잘 풀려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내가 이 심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진짜 나에게 벌어지길 바랍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적인 신앙생활, 난 이런 걸 복음적으로 표현하니까 이런 복음적인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정말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가 완전히 동감돼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주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났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싶고,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하나님의 생각들이 일상화돼서 그런 세상,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독교적인 비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어려움이 있죠. 한 가지 어려움은 뭐예요? 이런 마음이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마음에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겠다는 게 내 중심의 고백이지만, 다른 게 더, 그래도 좀 편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도 좀 인정받고 싶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 나가고, 이 정도 재밌어요. 이 일관성이 사라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쵸?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이게 진짜 되나? 라는 게 우리 두 번째 문제죠. 이게 될까? 라는 게 우리 두 번째 문제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관성을 온전히 지켜내고 있으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일관성을 내가 지켜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되게 해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나의 완전함과 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자신하면서 나는 완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한테 해주실 차례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내적인 근간이고 태도고 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한테 흔들림이 있다는 걸 고백해요. 뭐예요?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현상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 사람이 이 방향성에 자꾸 흔들리고 있는 상황들, 흔들리게 되는 마음. 아, 그래도 좀 편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좀 잘 나간 애가 부럽고, 간사한 애들이 자꾸 같이 다니자고 하고, 향악한 애들이 같이 앉자고 하고, 이런,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랑 같이 앉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애들이랑 같이 다니고 싶을 때도 있고, 그쵸? 그런 것에 있어서 그런 도전들이 오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걸 내 이 양심의 단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사람은. 그쵸?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단련돼서 안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안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기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흔들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완전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쵸? 이게 우리의 당당함이 돼야 됩니다. 그쵸? 물론, 이렇게 해석해도 26편은 우리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는 어때? 우리는 어때? 이렇게 이 뜻을 보고 가다가, 사악한 자가 잠깐 앉아보라고 하면 좀 앉아보고. 그쵸? 이 사람은 그럼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허망한 사람들이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허망한 사람들, 허망한 게 뭐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당장 이런 취업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어느 정도 아파트가 중요한 것 같고, 어느 정도 사회적 위상이 중요한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앉아보라는 거 일로 와서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고 가다가 또 앉아보러 가서 앉는단 말이야. 앉아서 그 험한 얘기들을 또 와 그러냐 그러고, 아 그게 되게 중요해 보이고, 그쵸? 이게 우리의 불안전함이죠. 그쵸? 간사한 자들이 또 같이 가자고 하면, 야, 세상 꼭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나쁜 짓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잘 돼. 또 간사한 애들이랑 또 같이 다니면서 또, 아, 그럼 뭐 출세할 수 있고, 안 되면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다닌단 말이야, 우리는. 이 양쪽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뭐예요? 완전하지 못함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간사한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하는 얘기랑, 그런 허망한 사람들이 앉아보라고 하는 얘기를 뭘로 받아들이고, 내 양심에 대한 단련으로 받아들이고, 아니야, 이게 맞아. 응? 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겠죠, 일단. 우리는 이 시인만큼은 안 되니까, 한 말은 더 뒤로 나가서 얘기해 본다면, 일단 이 시인의 모습이 우리의 지향이 되니까, 여기까지 돼야 되겠죠, 그쵸? 응? 그걸 단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돼야겠죠. 단련이 됐으면, 여러분, 양심이 단련이 됐으면, 이제 이 시인의 당당함이 있을 수 있죠. 무슨 문제예요? 이게 맞고, 내가 이걸 진짜 원하고, 다른 건 됐어.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난 간사하고 싶지도 않고, 난 허망하고 싶지도 않아. 난 이것만 바래. 이게 진짜 될까? 라 해서, 하나님, 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될까요, 이 시인은? 되게 하소서까지. 그런 의미는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시입니다.
되게 멋진 시죠. 하지만, 와, 이거는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나?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나는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좀 교만한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게 맞나? 인간, 하나님 앞에 인간 다 죄인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도덕적이고, 전격적이고, 막 이런 평가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 앞에 100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이 아니라 요 수준이에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와 완전이라는 단어, 이런 너무 공중에 날아다닌다는 단어, 상관없어 보이는 얘기를요, 여러분들의 가능성의 영역으로 끌어내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 완전함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느 날 해야 돼요? 막 10년, 20년 산 다음에 주님 한 30년 더 완전하신 건 맞죠? 이게 아니라, 낮에 회사 출근했는데 이렇게 소곤소곤소곤 하면서 막 이렇게 허망한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끼지 않고, 옛날에는 내가 귀가 혹해져가지고, 아, 그래, 맞아, 저렇게 돼야 돼. 근데 난 통장이 이거밖에 없네. 아, 난 왜 이러고 살아. 이러지 않고, 아, 그건 아니고. 왜 사람들이 저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내 마음속으로라도. 그건 아닌데. 나 옛날엔 저게 흔들렸는데 오늘은 내가 안 흔들린다. 하고,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 라는 마음을 오늘 내가 낮에 먹었으면 저녁에 집에 가서 이걸 하란 말이야. 왜? 내일은 또 난 모르니까. 근데 오늘은 완전했잖아, 그치? 오늘은 완전했으니까 집에 가서, 하나님 내 이 완전함을, 내 이 마음 지킨 것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을 여호와의 영광을 이것들 내가 좀 보게 해달라. 내가 그걸 가장 원한다. 내가 그걸 사랑한다. 그럼 이제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이렇게 공중에 뜨이지 않고 25편, 26편 다 일상 중에서 여러분들의 날의 날에 맞게 있어야 되는 시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는 좀 이렇게 26편을 읽어보니까 나는 행악한 자의 집회도 좋아하고 간사한 자랑 동행하고 허망한 사람들이랑 같이 앉아있는데 라고 하면 이제는 25편으로 가시면 되죠.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저를 좀 이 큰 죄에서 지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맞게 이렇게 그림들을 그려서 가시면 됩니다.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이 그들이 실족하고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자로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라도 나를 치러하여도 나는 여호와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하, 대단한 거죠 그쵸? 그쵸? 25, 6, 7도 약간의 흐름이 보이죠, 그쵸? 5에서 내가 약간 죄, 막 이러다가, 26에서는 막 그러다가, 27에서는 이제 완전 자신감 넘치죠, 저는. 여호와 나의 빛이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여호와 나의 피난처고, 응? 전쟁이다, 나는 태어나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그래서, 27절에 되게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그런 흐름들, 이런 이 24, 5, 6에서 나온 흐름에 있어서, 5가 회개의 개념, 6이 고백의 개념이라면 입시들이 약간 결과에 대한 개념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보시면 이렇게 이 사람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굉장히 인상적인 게 27절 10절입니다. 다윗의 시죠. 근데 다윗의 시인데 10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되게 뭐라고 할까 이건 좀 또 다른 접근인데 다윗의 시라는 걸 기억하면 다윗의 고백에 감동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자기가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선지자가 와서 이 집의 아들들을 다 모으라고 해도 자기는 아들이 아닌 거잖아요. 아들들 모임 있으니까 네가 가서 일해라. 나도 아들인데. 그죠? 이게 딱 듣기에면, 야, 선지자님이 오셔서 이 집 아들을 다 오라고 했어. 그러니까는 형들이 모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는 가서 양을 봐. 이런 말이에요. 나도 아들인데.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면 얘도 다윗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꼭 개인적인 표현이라고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하지만 다윗에게 다윗의 그 감동이 있잖아요. 여기서 과거형이면서도 미래형이거든요. 이거는 이제까지 그래 오셨고 앞으로도 그러시길 바랍니다라는 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과거형을 먼저 표현하면 내 개인사에서는 내가 부모에게도 아낌받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항상 어떻게 하셨어요? 영접하셨던 그런 이 15장과 16장에서 얘기했던 회개와 간구의 고백을 통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보여줬던 그 역사의 체험들 맛보아 알았던 자기의 경험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7장에 감동이 있습니다. 27장은 기본적으로는 앞에 얘기했던 3장에서 13장에 나와있던 구도랑 같은 구도입니다. 어떤 구도예요? 환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말면 승리하길 바라는 패턴이 들어가죠. 하지만 거기에서 뭐가 더 강조돼서 들어갑니까? 두 가지. 그것이 23장에서 거기서는 미래형으로 다뤄지죠. 그렇죠? 하나님 지금 난 너무 겁나요. 너무 겁나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라는 걸 아니까 내가 마음에 지금 평안을 얻어요. 라는 어떤 이런 식의 개념이라면 이 사람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좀 섞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시제가 섞어서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어요. 앞에서는 미래 시대를 사용되어서 하나님 대적이 처음 들어와서 너무 힘들어요. 무서워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자시죠? 그러니까 내가 편안할게요. 약간 이런 약간 억지로 편안한 것 같은 느낌. 내가 확 편안한 것 같지는 않은 편안하기로 결단하는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혼용되어 있는 거죠. 되게. 여호와께서 이미 나에게 그렇게 해오셨고 그래서 지금도 그러하실 것이며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다. 시제가 혼용되어 사용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 되십니다. 그래서 악한들이 나의 대적들이 나에게 왔다가 어떻게 됐어요? 실과에 넘어졌도다.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이미 그런 승리의 경험을 하는 거죠. 막 이렇게 쳐들어오더니 3장은 미래형이었다면 여기 과거형이 된 거죠. 막 쳐들어오더니 내가 저 벽은 못 넘을 것 같고 저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빛이라는 건 인도함을 표현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공급함을 표현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내가 걸어갔더니 그게 다 꼬꾸라지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벽이 못 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대적이 못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예요? 이제 나는 전쟁이 나도 군대가 나를 대적해도 나는 이제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뭐로 오는 거죠? 현재로 오는 거죠.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제는 그게 그런 가정형. 이제 군대가 나한테 오더라도 왔다는 게 아니라 오더라도 나 이미 태어난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는 뭐예요? 반복되죠?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16장이랑 연결되죠? 그러니까 16장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니까 응답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17장은
내가 이러니까 응답하세요라고 얘기해서 그런 응답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난 이제는 흔들림 없이 계속 이 고백으로 가겠다. 난 다른 걸 쳐다볼 이유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16작과 반복되는 고백이지만 상황적인 그림이 달라지면서 이 사람의 고백도 완전한 성숙된 고백들을 하는 것, 그쵸? 흔들리지 않은 고백들을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 방향성에서 보고 와다가 대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쳐들어서 찔끔했는데 내가 여전히 이 방향을 갔더니 대적들이 무너져 내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군대과도 끄떡을 안 할 만큼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만 계속 쳐다보고 갈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여호와의 나의 빛 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빛이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구절은 그러니까 16장 16절에서 얘기했죠. 내가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아름다움, 성전을 사모하는 것. 나한테 이 방향성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지는 거,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허탄한테 두지 않는 뜻이 되는 거고. 나는 이제까지 시편의 흐름들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열 장씩 가다 보면 이렇게 딱딱 끊어지지 않죠. 맨 처음에 어땠어요? 상황 대 상황이라고 그랬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어려워, 두려워, 하지만 그래도 믿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네? 라고 했죠, 그렇죠? 믿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 이 믿음을 지켜야 돼. 내가 지금 주님 믿음 주세요.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 믿음을 갖고 가서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지향성이 보인다 그랬죠.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영광 이런 것에 대한 지향성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향성을 본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는 이게 가장 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뷰가 내 환경 누가 쳐들어오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이 27장 이렇게 앞부분을 좀 정리돼 통합되는 부분이에요. 아, 저 이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회개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이것을 유지하는 거고 내가 완전한 거고 그 완전한 게 뭐에 대한 완전함이에요? 내가 이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는 거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뷰를 여전히 보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뷰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여호와의 집. 그 공동체성이고 나라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 그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건 자기 체화에 대한 자기 변화를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세상 속에 소속된 일원이 되는 이 전체적인 그림이 내 뷰 가운데 항상 있느냐가 가장 기본적인 싸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도 우리가 부럽죠. 왜요? 이 사람은 이것을 꽤 오랫동안 유지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나갔더니 대적들이 나와서 꼬꾸라진 걸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체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군대가 와도 끄떡도 안 하는 거죠. 3장에 내가 안연히 살리로다라고 보단 조금 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초반 다윗 막 골리앗 때려잡고 그리고 처음에 사울한테 쫓겨났을 때 다윗이 마음에 굉장히 불안감이 보이잖아요.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다윗 초반 나 이거 계속 놓고 돌아다녔구나. 녹음 잘 안 됐겠네. 하여튼 괜찮아? 이렇게 불안감이 보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 후기 다윗을 바라보면요, 더 어려운 일을 세워도 그 불안감 문제가 해결된 게 보이거든요. 이게 좀 달라요. 근데 그 약간 후기적인 느낌의 이 느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던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통합해서 얘기했는데 27장에서 뭐 전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포인트 삼아서 얘기했는데 27장 마지막 절을 보면 넌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강호 당자 여호와를 기다릴지라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죠. 후배들한테. 후배들이 뭐가 문제예요? 후배들은 이제는 누가 이렇게 달려오면 이제 누가 이렇게 달려오면 이제 쫄잖아. 쫄아서 이제 이 방향이 바뀌거나 그렇죠? 누가 여기 좀 앉아보라고 자꾸 앉고 하잖아요, 후배들은.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서 좀 마음을 좀 담대하게 먹고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다리면 뭘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원수가 무너져내는 경험이 네 인생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좀 기다려서 그렇게 하라 라는 지향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7장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좋다고 해줘야지. 은혜롭죠, 되게. 은혜롭지 않은 경우. 네. 인정의 표정 또. 네. 10편의 은혜들 여러분들 잘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29장. 한 두 개 더 하면 되겠나? 29장 조금 빨리 가봅시다. 28장 뛰어넘고요. 29장 가서. 29장에 보시면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들인데요. 너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으로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3절부터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만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으시로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게 뛰게 하시고 레바논의 시냐에서 들송아같이 뛰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리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들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밝게 벗기시고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을 말하시기를 영광이 있으로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이 좌정하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을 주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복되어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소리죠. 그렇죠?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1절, 2절, 3절, 1절과 2절, 그리고 11절 같은 경우는 우리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넌 여호와를 예배하라. 이런 얘기고,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가 3절에서부터 이제 10절까지 나오는데요. 3절과 10절에서 보여주는 기본적인 이미지가 뭐예요? 물 위에 계신 여호와를 얘기하죠. 그쵸?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죠. 그쵸? 여호와의, 하나님의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어디 계세요? 아래는 물이 있고요. 위에는 누가 있어요? 여호와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10절에도 마찬가지로 아래는 뭐가 있어요? 홍수가 있죠. 근데 여호와는 그 위에서 좌정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29장에서 보여주는 것도 10편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세계관의 문제죠. 그렇죠? 홍수와 물은 뭐를 표현한다고 했어요? 혼란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때요? 아래 세상은 어때요? 혼란스럽죠? 세상은 혼란스러워요. 세상은 많은 물이고요. 세상은 홍수예요. 세상은 홍수가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사악한 사람들, 허망한 사람들, 허탄한 사람들, 간사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 사람들이 잘 나가고 막 이런 게 세상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그런데 그 위에 누가 계세요? 여호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위에 여호와가 좌정하고 앉아 계세요. 밑에는 홍수인데 그 위에는 여호와가 좌정하고 앉아 계세요. 이 세상이 허망하고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위엄에 대한 의심이나 그 법자를 흔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아, 여기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는 이 물속 이 아래 세상은 이 허망한 홍수의 세상인데 그 위엔 여호와가 좌정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그 위에 살아요? 아래 살아요? 아래 살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 보좌 앉으신데 난 여기 물에 빠졌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여호와의 뭐예요? 소리죠. 소리라는 게 뭡니까? 위에 있고 아래에 있던 것들에 대한 뭐예요? 개입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주 단순한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 모양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왜 이 모양이에요? 세상 원래 이 모양이에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인간국 아니에요. 세상은 이 모양이야. 근데 세상이 이 모양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근데 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개입하고 싶어 하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의 반대죠. 불의 이미지를 갖죠. 우레와 같이 진동하고 불로 가르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개입하고 여호와의 소리가 세상을 벌거벗기고, 그렇죠? 세상의 백향목을 꺾고 세상에 뭘 낙태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사실 뭐하라는 거예요? 실제 세상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은 여호와에게 있고 그 능력이 여호와의 소리를 세상에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세상이 잘 나가 보이는 것, 화려해 보이는 것, 유지돼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끊으려면 끊고 태우려면 태우고 꺾으려면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는 단지 가르침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말씀으로,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데 그 사이에 뭐예요? 소리라는 개입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예배해야죠. 개입을 초대해야죠. 나에게 그 소리가 찾아오기를 바라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죠. 그렇죠? 이 구도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유명한 시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시입니다. 간단하죠. 여호와의 소리. 사운드로서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성으로서의 소리.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제 선언하는 거죠. 여호와의 소리가 거기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30장, 31장. 아직 시간 좀 있죠? 32장 갑시다. 32장 32장만 하고 마치죠. 오늘은 32장 허물의 사하심을 입고 자기 죄를 가르친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입을 열지 아니었을 때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더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 지능이 빠져서 여름 가뭄이
마름같이 되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고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 때도 그에게 미치를 못하리라다. 여호와는 나의 인신처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너는 그러니까 너희는 무지하여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고 그것들 재갈과 굴레를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러 신뢰한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2편은 아까 얘기했던 25편이랑 좀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 정서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근데 26편은 약간 고백, 25편은 고백적인 흐름 속에서 들어가고요. 30편은 약간 교훈적인 흐름 속에서 들어가죠. 그렇죠? 약간 저는 이런 식으로 상상해봐요. 이게 맞지는 않지만 25편은 다윗이 진짜 그 속에서 내가 이걸 안 보이는데 내가 이걸 봐야 되고 근데 내가 그래도 죄인이라 그래도 하나님 인자하심 소망하고 이런 자기 고백적인 기도였다면 32편은 그런 경험을 살려서 그렇죠? 그런 경험을 살려서 내가 옛날에 쓴 그런 간증 그런 체험의 경험을 살려서 일반화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일반에서 이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은 주제는 같지만 교훈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주제와 내용은 같습니다. 어때요? 밑에 보는 것이 내가 죄가 있었는데 입을 열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나로 늘러서 내가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고 내 진행이 빠져서 여름과 몸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기도 오래 안 해본 경험, 이렇게 신앙이 좀 있으신 분이, 여러분 신앙이 좀 있으신 분이 기도를 오래 안 하면 어때요? 사실 신앙이 좀 있는데 기도를 오래 안 하면요, 내가 그래도 영적 이렇게 은혜죠. 내가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입증되는 거죠. 신앙 있는 사람 기도를 오래 안 하면 이런 내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뭔가 기가라고 나는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굶어죽을 것 같은 내적인 정서들을 느끼죠.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그 고백적인 거죠. 고백적인 건데 진짜 고백적인 거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죄를 졌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다 계속 마음을 누른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죄 속에서 살아가고 은혜가 없이 살아갈 때 내가 실제 느끼는 내 내적인 정서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렇죠? 눌림이 있죠. 뭔가 내 영혼의 눌림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세상 속에서는 내가 잘 산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 신앙의 슬럼프를 기억해 보시면 기억나시죠? 그렇죠? 내가 뭔가 하나님의 눌림이 있고 근데 그 눌림에서 두 가지 반응을 얘기하죠. 내가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게 특별한 나쁜 뭐 그런 걸 상상하시기보다는 그냥 통전성을 가져보면 그냥 이거는 그냥 직접 해석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묵상적으로 연결해서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이걸 보지 않는 시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이걸 보지 않는 죄에 내가 장기적으로 빠져 있을 때 내가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면서 나를 누르시는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영적인 기가람을 느끼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여러분들 내면의 기가람, 여러분들 영적인 코너의 상태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노새 같은 반응이 있어요. 거기서 완고한 거죠. 노새 같은 반응이라는 게. 그 하나님께서 누르심 속에서도 내 영적인 기갈 속에서도 그래도 완고하게 내가 여전히 바라고 있는 세속성과 내가 여전히 바라고 있는 잘못된 왜곡된 시각과 태도를 그저 유지하고 그런 내 안에 있는 기갈을 외면하거나 그럼에도 버텨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장기화되는 거. 그렇지 않고 거기서 내가 그 눌림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회개했더니 내 허물을 주께 자복하였더니 내 자복의 내용들은 아까 저는 26장을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허물을 주께 자복했더니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내 죄를 숨기지 않고 내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자한 얼굴로 나를 변화시키는 태도로 나를 바라보시고 내에 대한 변화의 기대와 변화의 흐름들에 대한 다시 한번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고하지 말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힘들 때 뭐 꼭 어렵고 힘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경건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한테 멀었던 단어 가까이 찾아와야 되는 아까 얘기했던 완전함 아까 얘기했던 경외함을 얘기했던 세 번째 경건함을 얘기합시다. 경건하는 단어 멀리 있죠. 그렇죠? 경건한 자면 멀리 있어요. 근데 경건한 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해요? 경건한 자에게 중요한 덕목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이. 그렇죠?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고 그래요? 내가 죄가 있을지라도 그렇죠? 하나님의 눌림이 있다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하여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죄가 있건 눌림이 있건 어떤 상황이 있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만들어서 만날 만한 때를 찾아서 주께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기도의 내용은 26장 같은 내용이어야 됩니다. 이걸 갖고 기도할 수 있으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의 은신처 되심과 주의 갈 길을 가르치심을 보이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그 사람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 내가 갈 길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건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노새처럼 무지하고 완고하다고 표현해요. 그렇죠? 완고야. 그거 싫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계속 그 눌리는 상태로 버텨요. 이걸 완고하고 무지하고 노새 같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런 악인에게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슬픔이 많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지지난 중간 뭐 설교에서 얘기했지만요. 의인에게 슬픔이 더 많지 않아요. 의인으로 살면 뭐 고생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악인이 슬픔이 더 많습니다. 악인이 슬픔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워 외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게 뭐예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복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돼요? 허물을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적 눌림의 상태를 경험하고 내 죄된 상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회복의 기회로 자기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잘 저 사람이 절해야 돼 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가져가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하고요. 26장이랑 이제 이런 거랑 좀 연결돼서 생각하시면 다시 묵상해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좀 중심적인 얘기들을 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랑,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고 어떤 세상을 꿈꾸고 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세상을 사모하는 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그렇죠? 일관성을 유지하면 제일 먼저는 뭐가 제일 끝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 나의 빛, 여호와는 피난처, 여호와는 능력, 여호와의 생명. 뭐 세상이 와도 나타나 꼬꾸라지고 여기까지 가는 거고. 그 전에는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완전하게 행하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의지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전에는 하나님 내가 이 마음에서 사라졌었는데 나를 다시 한번 가르치셔서 가르칠 수 있는 분이니까 이 마음을 회복시켜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도할 만한 기회를 찾아서 네가 그렇지 않을 때 기도하려고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해서 계속 버티고 이러면 슬픈 거고, 그렇죠? 이 내적인 흐름에 대한 이런 선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내가 저 영원한 날 빛이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일관성, 믿음의 신앙 일관성을 가지시고 이걸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의 내 문제라는 게 환경의 문제고 여건의 문제도 분명히 있죠. 있지만 내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죄가 있는데도 완고하게 버티는 게 내 문제고. 죄라는 게 내가 뭘 잘못한 게 이 방향성을 잃어버렸는데도 다시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죄인이다 엄청난 얘기라는 게 아니라 엄청난 거죠. 이게 이걸 잃어버렸는데 이걸 다시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게 내 문제니까 거기서 좀 빨리 서 돌아오려고 해야 되는 거고 이걸 보고 가다가도 누가 자꾸 안 잡으라고 하면 자꾸 거기 앉아가지고 막 허망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간사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로 우리가 빠져요. 가끔 안 빠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다 빠졌어요. 다윗도 빠졌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빠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편에 적혀있는 거예요. 다 빠져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복돼요? 빠졌을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네. 돌아올 줄 아는 사람들이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돌아오셔서 쭉 가시는 마음의 가장 깊이를 만지시는 그런 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것.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 되시길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방향들이 잘 유지되고 계십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참소망.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고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어떤 세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참소망이 내 안에서 흐려져서 사라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참소망을 가지셔서 내 내면이,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그런 곳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내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다른 데 주저앉거나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으려고 하지 않는 완고함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이런 참소망을 회복하소서. 내가 그 참소망 가운데
감면 주님께 어떤 그 소망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